오늘 또 우리가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한번더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20절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노라. 그러나 내가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느니라. 나는 지금 내가 육체 안에서 사는 삶을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신을 주신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으로 사노라. 아마 보통 일반적인 분들이 이 성경을 읽으면 상당히 와닿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있다 하고 또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신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그리고 이제 참고로 그 전에 하나 제가 언급을 해야 될게 있네요. 제가 지난주에 말씀 전할 때 가상칠헌 이야기를 하면서 다 이루었다가 제일 마지막에 하신 말씀이라고 했는데 그게 아니고 여섯 번째라고 합니다. 한 형제님이 저에게 끝나자마자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일곱 번째는 내 영혼을 주께 부탁합니다. 이제 그런 내용이라고 해요. 그래서 저에게 이렇게 잘못된 걸 수정할 수 있도록 또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마 이제 평생 안 잊어먹을 것 같아요. 우리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가? 구원받는다는 것은 예수님의 죽음이 나하고 상관이 이렇게 맺어지는 거죠. 그죠? 그래서 예수님과 연합이 되면 예수님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 되고 예수님의 부활하심이 나의 부활하심이 된다. 그래서 예수님이 돌아가신 그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죽으심인데 나도 동일하게 예수님과 함께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가 되는 것이고 예수님의 부활하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으심인데 나도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을 향하여 산 자가 되었다. 이 내용을 좀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이 그리스도인의 이제 삶의 특징이 있다면 구원받기 전과 후가 확연하게 달라지는 삶의 특징이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태도입니다. 옛날에는 그냥 무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그냥 무시한다든지 아니면 그냥 교훈적인 이야기, 도덕적인 이야기로 받아들였다면 구원을 받은 후에는 그 말씀을 최고의 권위로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어떤 유명한 사람이 했다는 말이나 또 역사책에 나오는 이야기나 아니면 뭐 신문에 나오는 기사보다도 훨씬 더 최고의 권위로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그 사람 마음에 최고의 권위의 자리에 올라가 있어요. 이게 구원받은 사람의 마음의 기본적인 자세입니다. 근데 이러기 위해서는 그 전에 세워져 있던 것이 좀 무너져 내려야 되거든요. 그 전에는 내 옳음. 내가 틀렸다고 생각하는 것은 사람이 버리기가 훨씬 쉬워요. 그런데 내 옳다는 거. 그게 이제 옛날에는 내 마음의 최고의 권위의 자리에 있었던 거죠. 근데 이제 그것이 깨뜨려지려면 쉽게 깨뜨려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인생의 삶 속에 많은 실패를 허락하십니다. 그러지 않으면은 그 자기 옳다는 것이 더 견고해져요. 그래서 인생의 많은 실패와 고난과 또 어려움들을 통해서, 마치 뭐죠? 곡식이 여름에 떼약볕도 쬐이고, 또 장마비도 맞고 막그 과정을 거쳐서 익어서 이제 가을에 벼가 되지 않습니까? 추수하는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삶 속에 많은 일들을 통해서 그 자신의 오름을 깨뜨리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그 사람 마음에 자리를 잡게 됩니다. 그 고린도 후서인가요? 거기 보면은 고린도 후서 10장 4절 5절에 보면은 우리의 전쟁 무기는 육신에 속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통해 강력하여 강한 요새들도 무너뜨리느니라. 여기서 이제 강한 요새들도 무너뜨린다고 돼 있는데 이 강한 요새가 어디에 있냐? 사람 마음 안에 있습니다. 사람 마음 안에 사단이 그 사람이 하나님에게 가지 못하도록 강력한 요새를 구축해 놨어요. 그러니까 구원받는다는 거, 이거는 진짜 기적입니다. 그냥 교회 와서 성경 몇 마디 듣고 막 구원받았다. 뭐 표면적으로 그런 것 같지만, 한 사람이 구원을 받는다는 건 기적입니다. 왜냐하면 이 영적인 세계 안에 들어가 보면 사단이 그 사람 마음 안에 강력한 요새를 건축을 해놨기 때문에 그것이 무너지지 않고는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이 무너지는 과정 속에 많은 그 인생의 그 희로애락이 있고 또 어려움도 있고 인생이 뜻대로 안 풀리는 것들도 있고 많은 과정이 있죠. 그래서 저는 어렸을 때 구원받은 게참 좋다고 생각을 해요. 단순하게. 근데 어떤 사람은 말 그대로 갈 때까지 가가지고 인생이 저 밑바닥까지 떨어져가지고, 그래서 본인은 야, 이 이상 어떻게 더 어려울 수 있으랴. 그런데 누구 말 맞다나? 아직도 지하가 남았다. 더 떨어질 때가 남았다. 그래서 이제 지하 1층 내려와가지고 이제 더 이상 내가 어떻게 더 낮아질 수 있으랴. 지하 2층, 지하 3층 이렇게 또 남아있잖아요. 그런데 언제까지 딱 어느 시점에 그 사람이 딱 바뀌냐면 자기가 옳다고 하는 그 오름이 딱 꺾어질 때, 그때 그 사람의 인생에 이제 변화가 오기 시작을 합니다. 시편 51편에 보면 다윗이 이제 큰 범죄를 하고 회복되고 나서 하나님 앞에 부른 노래가 시편 51편이죠. 거기에 다윗이 마지막 부에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희생물은 상한 영이다. 개역 성경에는 뭐 상한 심령이라고 했던가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상한 영이다. 근데 여러분 상한다는 것이 한국말로도 또 여러 해석이 있을 수 있잖아요. 아이 속상해. 예? 속상해 그러면 이제 기분이 언짢아지거나 뭐 이제 불편한 거 이런 게 이제 우리가 보통 말할 때 속상해. 아이 속상해. 그것도 상한 거죠. 또 음식물이 못 먹게 되는 것도 뷔페에서 못 먹게 되는 것도 아, 이 음식이 상했네? 또 이럴 수 있잖아요. 근데, 상한 영이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희생물은 상한 영이다. 그 상한이 이제 영어로는 브로큰이잖아요. 브로큰. 부러져 버린 거. 깨져 버린 거. 그러면 영이 부러진다. 부러진 영. 깨진 영. 그게 뭔 의미냐? 그게 뭐냐면, 자기 옳다 하는 바가 꺾여버린 거예요. 예. 그냥 속상하고 괴롭고 슬프고 그것만 아니고 상했다는 의미가 이 부러져 버렸다는 것이고 깨져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탁탁하고 자기 그 모습을 막 유지하고 있던 것이 그냥 부러져 버린 거예요. 그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주로 임하십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노라. 그러나 내가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느니라. 아니 뭐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신다는 게 도대체 뭘까? 그 전에 내가 아니요라는 단어가 있죠. 내가 아니요. 그리스도인의 삶의 특징은 내가 부인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아니오라는 말은 그 사람의 삶 속에서 내가 부인되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전에는 내 생각대로, 내 오른대로 걸음을 내딛고 일을 결정하고 판단하고 행했다면 이제는 내가 아니오. 그게 어떻게 보면 내가 죽은 거예요. 정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있다면 내가 아니오가 그 사람의 삶에서는 자연스럽게 되는 거예요. 네? 내가 아니오. 그 다음에 뭐가 됩니까? 뭐가 너의 삶을 이끌어 갑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권위 있게 일하면서 내 삶을 주장하시고 이끌어 가십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느니라 이것을 이제 그냥 우리가 이해하기 쉽도록 좀 바꾼다면 실제로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와 사시는 것도 맞지만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이야기하자면 말씀을 따라 걸음을 걷는다는 거예요. 내가 아니요 하면서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셔. 그러면서 말씀을 따라 걷는 것입니다. 이게 뭐냐면 주께서 내 안에 사시는 사람의 삶의 특징이에요. 물론 이게 구원받자마자 뭐100% 완벽하게 이렇게 되지는 않습니다. 그렇다면 뭐 성장이라는 게뭐 필요하겠습니까? 100%다 된다면. 하지만 기본적인 삶의 자세와 방향은 그렇게 변화가 돼요. 그리고 그 영역이 점점 넓어져서 그 사람의 삶을 지배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 마음 안에 왕이 되시고 그 삶을 지배해가는 영역이 점점 넓어지는 것이죠. 근데 어떤 사람이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데 말씀에 대해서 사모하는 마음도 없고 말씀이 그 사람 마음 안에 별로 권위가 없어. 근데 이러면은 냉정하게 제대로 믿고 있는지 점검을 해야 돼요. 그 사람은. 그래서 어떤 그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는지에 대한 내용을 잘 몰라서 잘못 행할 수는 있어요. 구원받은 사람이. 예. 또 마음이 육으로 많이 흘러가고 심한 어떤 유혹에 빠져서 하나님의 뜻이 아닌지 알지만 그렇게 흘러가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구원받은 사람이라도. 그러나 이 대부분의 경우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다 하고 전해지면 그 사람 마음 안에 그 말씀이 가장 권위 있게 작용을 합니다. 이게 구원받은 사람의 마음의 기본 자세예요. 열왕기하 5장에 보면은 나아만 장군이 나옵니다. 그 수리아 사람이죠? 아, 이 개혁성경에는 아람 나라의 군대 장관으로 나오는데 이 사람은 우리나라의 이순신 장군 같은 사람이에요. 그 나라의 큰 위험한 전쟁에서 그 나라를 건져낸 그 구국공신이죠. 근데 이 사람이 그 문둥병에 걸렸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뭐 뛰어난 장수고 돈이 많고 지위가 있고 해도 문둥병에 걸리면 같이 살 수가 없잖아요. 근데 이제 워낙 뛰어난 사람이라, 바로 이제 나은 자들이 있는 곳에 가지 않고 있었는데, 그 집에 이스라엘과 전쟁하면서 포로로 잡아온 작은 계집아이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작은 계집아이가 나만 장군이 문둥병에 걸렸다는 걸 알게 됐어요. 아마 이제 그 포로로 끌려온 계집아이니까 뭐늘그 빨래하고 설거지하고 이런 거 하지 않았겠어요? 이게 알게 된 거죠. 옷에 고름이 묻어 나오고 하니까. 근데 이 소녀 포로로 끌려온 작은 계집아이인데 이 소녀에게는 누구에게도 없는 문둥병 낫는 길이 있었어요. 그 아람 나라의 왕도 길이 없어요. 자기 나라의 참그 중요한 장군이지만 문둥병에 걸렸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길이 없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 나라 아람 나라 안에는 그 수리아라는 나라 안에는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나라에서 포로로 끌려온 작은 계집아이 안에 나만의 문둥병이 낫는 길이 있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소녀가 우리 주인이 이스라엘에 계신 하나님의 대언자 앞에 계셨으면 좋았겠나이다. 거기 길이 있다는 거지. 그 이야기를 듣고 나아만 장군이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이스라엘로 갑니다. 처음에는 이제 왕에게 갔는데 이스라엘 나라 왕이 깜짝 놀라면서 아니 어떻게 내가 그 문둥병을 고칠 수 있겠느냐? 이 사람들이 이걸 핑계로 또 전쟁하려고 하는구나. 막 이렇게 엉뚱한 소리 하고 있으니까 나아만이 사람 보내가지고 나아만이 아니라 엘리사 대언자가 사람을 보내가지고 왕이시여 그 사람을 내게로 보내소서. 해서 이제 나아만 장군이 다시 이제 큰그 무리들을 이끌고 엘리사에게 가잖아요. 근데 엘리사가 직접 나오지도 않고 뭐라고 하냐면 종 하나를 보내가지고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면 낫는답니다. 그러고 딱 들어가 버리거든. 근데 나아만 장군이 그 이야기를 듣고 나 요단강에 7번 몸만 담그면 되는구나 이렇게 좋아해야 되는데 안 좋아하죠? 갑자기 여기서 이제 스팀이 막 나와요. 그죠? 스팀이 막 나오더니 아니 내 생각에는 그 뭐라고요? 내 생각에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문둥병에도 걸리고 마음도 어렵고 이제 도움까지 구하러 왔어요. 뭔가 이제 하나님의 능력에 의지하는 마음까지 있어요. 근데 아직 뭐가 강하게 서 있어요? 내가 옳다고 여기는 그것이 이 사람 마음 안에 강력하게 세워져 있었던 거예요. 이게 뭡니까? 예, 강한 요새. 마지막 그 강한 요새가 딱 세워져 있었던 거죠. 내 생각에는 대언자가 직접 나와서 내 상처 부위에 손을 얹고 기도해서 고쳐줄 줄 알았는데, 폼나게. 좀내 자존심 체면도 세워주면서. 이럴 줄 알았는데, 요단강에 몸을 7번 잠그라고? 아니, 강에 들어가서 나을병 같으면 내가 뭐하러 여기까지 와? 우리나라에도 깨끗한 좋은 강들이 있는데. 그래가지고 완전히 열이 나갖고 탁 돌아서서 갑니다. 바로 가서 군대를 정비해서 이놈의 나라를 쑥대밭으로 만들어야지. 생명을 주는 소리인데 대적이 돼요. 이 나의 강한 오름이 남아 있으니까 이게 안 무너지면 대적이 됩니다. 탁 돌아서 이제 가는데 부하 하나가 장군님, 이 사람 마음 좀더 낮은 것 같아요. 장군님, 이보다 더 어려운 걸 시켜도 할 건데, 아니 물에 7번 들어가는 게 뭐가 어렵습니까? 교만한 사람은요. 그게 더 어려워요. 차라리 금덩어리 내놓으라 하면 그게 내놓는 게 나아. 그저 힘든 거 하라 하면 그거 하는 게 나아. 나만 장군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내가 지금 여기서 탁 돌아서서 가는 거는 내 마음대로 가지만 그리고 군대를 이끌고 와서 이스라엘 나라를 파멸시킬 수도 있겠지만 결론은 점점 문둥병이 퍼져서 죽는 거잖아요. 죽는 거 자기 결론은 이 지금 돌이켜서 가는 거는 자유지만 이 길의 결론은 사망이에요. 어떤 길은 사람의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죄송합니다. 이게 또 개역성경 입에 붙은 게 그거라서. 나만이 거기서 그게 한번 부러져 버렸어요. 브로큰. 브로큰 스피릿이 된 거예요. 자기 옳다는 게 자존심도 부러져 버렸어요. 그리고 그 부하들 보는 앞에서, 사람들 보는 앞에서 다시 돌이켜 와서 이게 이제 뭐냐면요. 부드러워지만 진짜 많이 부드러워졌을 거예요. 나만의 마음이 그 뻣뻣하고 단단했던 돌같이 굳었던 마음이 깨져버린 거예요. 그리고 대언자가 한 하나님의 대언자 엘리사가 한 말씀을 따라 물에 들어갔습니다. 거기 보면 그렇게 돼 있어요. 처음에 내 생각에는 이러던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의 말씀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다. 이게 아직까지 자기가 살아있으면요, 6번 들어왔다 나와서 또 포기야. 다시 가요, 그냥 그 사람은. 이 사람이 제대로 마음이 깨졌다는 거예요. 7번째까지 딱 들어왔다 나오니까 다 나와버렸잖아요. 그죠?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다시 마음이 탁 떨어집니다.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신이 없는 줄 알겠다. 유일하신 하나님을 남한장군이 거기서 인정을 합니다. 아마 제가 볼때그 작은 계집아이는 거의 딸처럼 대우받지 않았을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성경이 그 이야기 안 나오지만 생명의 은인이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을 알게 됐잖아요. 아마 그래서 우리가 형편이 아무리 어려운데 가도 믿음 안에 있으면 하나님이 세울 때 세웁니다, 그 사람. 예. 그 수리야 누구도 갖지 못했던 생명의 길을 이 작은 계집아이는 알고 있었잖아요. 제가 아는 그 자매님 한 분이 있었는데 이분 이제 구원받기 전에 미국에 그 이민을 가가지고 미국에서 언니랑 옷가게를 하면서 한인 교회를 다녔어요. 그 사회에서는 이제 한인들하고 이렇게 그 교류하는 것이 살아가는 방법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거기 살다가 결혼은 한국 남자랑 해야 되겠다 해서 이제 한국에 나와서 선을 보고 결혼을 하셨는데 어떻게 이제 저랑 신앙 상담을 할 기회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좀 냉정하게 아주머니는 그냥 교회를 다닌 사람이지 구원받은 건 아닙니다. 했더니 이제 한편으로 굉장히 그 자존심도 상했고 한편으로는 그게 맞는 말이다 이렇게 좀 이제 인정이 됐나 봐요. 그래서 이제 전도 집회를 하는데 이분이 5일 밤을 다 참석을 했어요. 저녁으로. 그래서 이제 구원받고 싶은 마음이 있고 진짜 예수님이 구원자라는 거,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을 믿고 싶은 거예요. 근데 복음을 다 들었는데 머리까지만 오고 마음의 믿음이 안 오는 거예요. 믿을 용을 써도 안 돼요. 그래서 이제 하루는 이제 남편이 야근한다고 출근하고 어린애가 있어서 내 재워놓고 기도를 했대요. 불 꺼놓고 주님. 제가 이번에 복음을 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내 죄들로 인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셨다고 들었습니다. 제가 믿고 싶습니다. 다 기도를 하고 나서 자기 마음을 딱 보니까 아직도 제가 씻어졌다는 믿음이 안와 있더래요. 근데 거기서 순간 불만이 올라오더래. 아니, 이렇게까지 내가 믿으려고 하면, 뭐좀 해주지. 왜안 해줘, 하나님이. 순간 불만이 딱 올라오는데 이게 문제구나. 그 감각이 온 거예요. 이게 이제 몰라서 못 믿는 게 아니라 다 들었는데 믿음이 안온 거잖아요. 그런데 순간적으로 하나님을 향해 반그 자기 울음이 또 남아 있었던 거죠. 딱이 정도 하면 뭐좀 받아줘야 되는 거 아니야? 이것이 있었는데 딱 그것이 올라오다가 아 이게 바로 굴복되지 않은 마음이구나. 그래서 그게 딱 나아지더래요. 이게 굴복이 꺾어져 버린 거죠, 자기가. 이제 하나님 앞에 잠잠히 기다려야 되겠구나. 그러고 지냈는데 어느 날, 그 들었던 복음의 말씀이 쑥 들어와 버린 거예요, 마음에.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그랬잖아요. 들어서 머리로만 알고 있었던 말씀이 어느 날딱 굴복되고 나니까 어느 순간에 그 말씀이 마음에 쑥 들어온 거예요. 그리고 구원 받아가지고 기뻐서 와서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 마음에 왕자에 임하시려면 그 전에 왕처럼 자기가 그 세워져 있고 옳다는 것, 그것이 견고하게 있던 것이 무너지는 과정이 있습니다. 꺾어지는 과정이 있는 거예요. 그 후에 말씀이 임하면 그 사람은 삶의 태도도 달라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자세도 달라집니다. 예. 근본적인 어떤 그 사람의 삶의 자세가 달라져요. 여러분, 한 나라도 그렇잖아요. 대통령이 바뀌면 많은 것이 바뀌죠. 네. 그래서 이제 오늘 제가 무슨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서 꺼냈냐면 20절의 내용이 사실 좀 그냥 문자적으로만 이해하기에는 조금 막연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서, 내가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신다는 게 뭔가. 그냥 막 나는 멍멍하게 있고 막내 안에 예수님이 막 이렇게 나를 움직이는 건가? 이제 그런 차원이라기보다는 전에는 내 생각, 내 오름이 내 삶에 주로 있었다면 이제는 그것이 끝나고 부인되고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내 삶을 이끌어 가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구원받은 사람을 이렇게 대화해보고 좀 해보면 금방 그런 게좀 느껴지잖아요. 물론 우리가 뭐100%뭐 분별하고 뭐 이렇게 하는 것이 섣부를 수 있지만 대화해보고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갖고 있는 마음 자세나 말씀 앞에 갖고 있는 마음 자세를 좀 대화해보면 아, 이 사람은 믿음의 길에 들어선 사람이구나. 이렇게 어느 정도 좀 분별이 되지 않습니까? 그것이 100% 정확하다고 볼 수는 없을지라도. 그래서 우리 마음에도 그렇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내가 현재 내 신앙 상태가 어떤가를 좀 보려면 말씀 앞에 있는 자세, 또 말씀이 내 마음 안에 얼마만큼 영향력이 있는가를 보면 내가 구원을 받았지만 야, 요즘 좀내 마음이 상당히 높아져 있구나. 뭐 이렇게 이제 분별할 수가 있는 것이죠. 예, 이제 마지막 이야기를 하고 마치겠습니다. 제가 이제 3장 1절부터 5절까지를 몇달 전에 그 주일 일요일 오전에 말씀을 전한 적이 있습니다. 그죠? 너희 가운데 성령을 제공해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기적들을 행하시는 그분께서 그것을 율법의 행위로 하시느냐 믿음에 관하여 들음으로 하시느냐. 이제는 행위가 먼저입니까? 믿음이 먼저입니까? 믿음이 먼저입니다. 성경적인 원칙은 믿음이 먼저입니다. 자, 그러면 내가 이제 구원을 받았어요. 분명히 예수님을 믿고, 예, 해요.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아직까지 우리에게는 많은 옛사람의 모습들이 남아 있습니다. 그럼 사단은 뭐라고 말하냐면, 야, 네가 뭐 죽었다고? 다그 빈말이야. 네가 죽었다면 왜네이 모양이냐 하지? 그러고 뭐네 안에 예수님이 사셔? 하, 너는 아직 멀었어. 그렇게 이제 우리를 정죄하고 우리를 설득합니다. 뭐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창조물이라고? 너를 봐. 네가 새로운 창조물 같아? 막 우리 이제 그 옛사람의 모습이나 연약한 모습이나 뭐 이런 걸 가지고 계속해서 우리를 그렇게 설득합니다. 그럼 설득당해버리면, 맞아. 내가 죽기는 뭘 죽었어. 성경에는 그렇게 돼 있지만 나는 아닌 것 같아. 이렇게 이제 설득당해버리는 거예요. 그러고 이제 내가 새롭게 되려고 내 행위를 막 바꾸려고 노력을 합니다. 아닙니다, 그거는. 예. 그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옛사람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있다고 선언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예수님이 부활하심 안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산자가 되었다고 선언하셨습니다. 그러면 그걸 먼저 믿는 겁니다. 그게 우선이에요. 그 믿음 안에서 나를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이게 믿음을 따라 나오는 행위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이 믿음에서 설득을 당해버려요, 마귀한테. 에이, 나는 아직 안 죽은 것 같아. 난 아직 새로운 창조물 아닌 것 같아. 이제 그러고 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 행위로 나를 죽이려고 하고 내가 새로운 창조물이 되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 거죠. 그건 아닙니다. 주님의 변치 않고 견고한 말씀이 먼저 인정이 되고 내 안에 섰을 때그 믿음을 따라 죄를 거절하고 나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겁니다. 믿음을 따라 삶이 변화되는 것이 성경적인 원칙이고 순서지. 믿음이 훼손돼 버리고 그 부정적으로 설득당한 상태에서 내가 새롭게 되려고 한다든지 나를 내가 죽이려고 하는 것은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갈라디아서 2장 말씀하고 이제 그 로마서 6장을 잘 연결해서 생각해 보시면 제가 지난주에도 이제 로마서 6장을 말씀을 드렸지만 이해하시는 데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